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자신을 봐도 이렇게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들을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싹 다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사건은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 그런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실패한 형벌을 받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성취하시는 구세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과 우주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 풀려버렸습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론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버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8절에 나온 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고상함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전에 이 고상함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상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또는 다른 것들과 위치를 달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 즉 경험으로 만나고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무엇보다 고상하고 탁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고상하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 명제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파헤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한 가지를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것, 어떤 굉장한 종교, 학문, 사상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더 낫더라. 이런 차원에서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와 철학에 매우 정통했던 매우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상과 구원의 길과 같은 차원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그 많은 길들 중에 단연코 최고의 길이로구나, 군계 일학이로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 중에 뛰어난 한 학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얻어지지도 못했고 열리지도 않았던 그런 새 길로서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예수님을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다른 종교와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탁월함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삶에서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엇이 다른 세상의 이것과 다른 차원의 것인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하심, 또 동정, 연민, 불쌍히 여기심 다 같은 말이죠. 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흘리시는 눈물, 이것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주제로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긍휼을 만난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매여있던 무엇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예수님에 대한 죄 없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매닝은 자기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 동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목사가 사역에 너무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도 등진 채 시골의 한 벌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탈 그 트레일러 안에서, 굉장히 메탈 트레일러는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떨고 있는데 그나마 들어오던 전기 히터가 고장이 나버리더니 그냥 갑자기 다 꺼져버렸습니다. 아주 이제 회복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그 추위 속에서 이 온 우주가 나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밉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이런 말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산이 무너져버린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흐느끼는 그 눈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끝이 싱겁죠. 이런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새 힘이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무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우십니다. 내가 그분을 밉다고 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쳐 나와도 그분은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함께 흐느껴 우십니다. 당신이 슬퍼서, 당신이 고통스러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구세주도 이런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종교들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수행, 마음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세속으로부터 떠나고 신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려지는 이 목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처럼 발휘하는 그런 센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동정과 눈물로 나의 삶이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것이 정말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진 복음서의 네 권의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사건들 속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보다도 각 사람의 미움, 실망, 분열, 두려움, 슬픔, 수치심 이것을 더 깊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으며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인간관계를 도맡아 실패해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울던 여인들, 열등감에 일생을 푹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삭개오,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가 벌써 죽음을 맞이했던 그 고통의 현장, 또 혈루병 여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맹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연민과 동정을 느끼시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담긴 10개의 사역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그 구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물론 마지막 구절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무리 속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무리 속에 포함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연민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당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창자, 내장이 깊숙한 곳으로부터 어떤 끊어지는 듯한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갑작스럽게 확 받으면은 이게 막 배가 아파지면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아십니까?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가까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시면 화장실에 가십니다. 배를 아파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충격을 받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은 상대를 향해서 동정하다 보니 그런 깊고 강렬한 반응이, 감정의 반응이 그런 육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느끼시는 연민을 제가 아까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 또는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 또는 자비 이런 말로 바꾸어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 동부의 한 상심한 목사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긍휼의 감정을 터뜨리시며 흐느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생명의 원천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언젠가 받았을 그 생명, 그러나 그 생명이 아직까지 그냥 묻혀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요동쳐서 정말 그 새 힘으로 나오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는 아마도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막 퍼붓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마당에, 사역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한 그 마당에 그에게는 보다 깊고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잡힐 듯 잡힐 듯 그러면서도 안 잡히는, 보다 더 깊은 본질의 삶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했고 새로워져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정말 예수의 생명에 뭔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것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더 가까이 이동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바꾸어서 자라게 하는 일에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공감하시는 눈물,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상심할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사랑도 느끼고 확신합니다.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그 진수는 그분의 긍휼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내가 더 아이고 예수님을 내가 더 슬프게 했구나 그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기적 같게도 내 안에서 생명의 힘이 분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영성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이름은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저마다 고통스럽고 정말 바닥을 경험하고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만 계시면 언제 세상을 구원하셔? 그것으로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우리의 그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악당에게라도 어떤 악한 자에게라도 긍휼을 갖지 않으시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멀리하고 정말 그야말로 왕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 원리는 작용합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인물을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이단 지파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고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바울 깊숙이 들어가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참 중요합니다. 따지듯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빠져들어갔느냐, 그것이 난 참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이 이 하찮은 놈이 나를 핍박해? 네가 정말 정녕 혼이 나고 싶으냐? 이렇게 다가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가서셨더라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 했죠? 그 눈이 먼 것은 형벌이었지 결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통로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예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신 긍휼을 입은 나, 누구죠?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가슴 깊이 우리를 향한 연민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긍휼을 만난 사람은 풀려야 할 삶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아마도 처참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실 것이에요. 누구도 비참한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아니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때 나를 향하신 긍휼의 깊으신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의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옛 모습으로부터 풀려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삶을 여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매여 있는 삶, 자유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작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매인 삶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인 삶.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타인에게로부터 매인 삶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매인 삶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또 비관하는 그런 위축되어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내가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지기가 이렇고 난 또 능력이 이만한데 그리고 나는 이만큼 갖춘 사람인데 내가 왜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비관해? 또 위축돼?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당당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시금석은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면은 참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면은 자존심이 추락하고 자기 비하의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어이구 어쩌자고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주워받고 비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 모르게 자신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다. 거울을 보든지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이구 이런 짜증 섞인 이건 뭐죠? 이건 감탄사도 아니고 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있죠.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거죠. 또 이런 그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너무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그냥 집에서 아니면 또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뒤를 끌어당기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사건이나 일을 맡을 때 자신이 그것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그 사실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그렇고 그런 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자아상을 자신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동안 유튜브 광고에 나왔던 것, 제게 참 깊은 인상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틀면은 그냥 직접 그 동영상이 떴는데 요즘은 꼭 광고를 보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광고가 또 멈춥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그걸 뚫어지게 보게 합니다. 그 잔상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술을 부려야 할까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한 인상 깊은 지금 광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유익도 있습니다. 얼굴을 스케치해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A라는 사람의 이제 초상화를 이제 그리도록 이렇게 요청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화가 옆에는 이제 카텐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텐 너머에 이제 자신이 볼 수 없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A라는 당사자와 또 A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는지는 모르게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화가는 묘사한 것을 듣고 그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A가 말해줘서 그린 A의 초상화, 또 A를 아는 사람이 말해줘서 그린 또 A의 초상화, 이렇게 A의 초상화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개의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A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인사하고요. How do you do?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두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말해줘서 내가 그린 그림이고 이것은 당신의 친구가 말해줘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A가 웁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밉게 보고 있었구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 그려진 두 개의 초상화 앞에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자기보다 훨씬 실제로 자기 모습이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자책의 눈물이기도 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새롭게 깨달은 감동의 눈물이기도 하겠죠. 이런 낮은 자아상은 자신에게 많은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매우 저라하고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떼어놓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데리고 다니는 거죠. 만일 자신을 떼어놓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뭔가 그때마다 바꿔치기 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면 아마 다른 비즈니스 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비즈니스만 이제 집중해서 하시면 대박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또한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삶의 특징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매여 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매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가 나를 조종하는 경우가 많죠. 뭐 자리가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보다 더 좀 많은 능력이 좋은 많은 사람이라든지 해서 나를 조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조종하는 경우 말고 내가 타인에게 매이는 길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서 매이는 길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정죄의 행위를 퍼부을 때입니다. 자기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꼭 붙들려 매여 있어서 자신이 자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는 그 길을 한치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기 엄마 아빠들 어떠세요? 우리 영화방에도 다 듣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실 텐데 비교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 정죄하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험한 것입니까? 나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 물론 그 아이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짓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종종 뉴스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죄지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더 불필요하게 흥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회도 비판하고 그렇게 만든 무언가 가정도 비판하고 그리고 뭐 이 시대를 비판하고 모든 것을 다 비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뿌리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은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그러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또 한 길을 제시받습니다. 그것은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시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을 내 안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연민의 정으로 받아주셨고 나를 위하고 나를 따라다니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맞죠? 이렇게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매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와이프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가 바르게 회복될 것을 내다보고 신뢰하면서 그를 위해서 책임져 주기까지 하면서 나를 내놓는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쌍해, 저 사람 참 불쌍해, 그럴 때는 아주 시니컬한 그런 냉소가 담겨있는 그것이죠. 참 어쩌자고 저렇게 살까, 이런 식이죠. 자기는 좀 낫다 이거죠. 이것은 아니죠. 간략하게 제가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매여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다 모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불쌍히 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죄를 짓는 동안에는 결코 그것이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의 결과가 와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괴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인간은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쪽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마약하고 음란하고 비행에 빠진 그 아들이 그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것이지 아들은 죄가 가져온 그 파멸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는 그 동기를 그 죄의 씨를 보았을 때부터 불안했고 아팠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이놈 한목 떼어 보내가지고 내보내고 호적 파 이거죠. 한 가지 옵션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없는 자식으로 치자. 두 번째 옵션은 뭘까요? 그 아이의 내면의 피폐함,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아들의 그 상태를 동정하고 연민하면서 내가 울면서까지 내가 이 아들을 기다리리라. 두 번째 옵션이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다 즐겁고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성을 보시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조건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의 말씀의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셔서 그 죄의 씨앗부터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죄 속에 빠진 인간을 볼 때 그토록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죄의 동기와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에 대한 아픔으로 창자가 뜨거워지고 끊어지는 연민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부분 그 중간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진짜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굉장히 깊고 선명하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과 눈물이 바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런 구원과 자유의 길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탓하거나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미래에 오히려 미래의 복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질 나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신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어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분명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을 알았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구원의 지혜요 방법인지를 알았습니다.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약해 보이는 모습이 아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니로구나. 아 이것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로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은 이 세상에 열리지도 않았고 얻어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길은 새롭게 열렸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속에는 그분의 긍휼과 눈물이 바로 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향한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긍휼의 삶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